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화해와 상생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신 읽은 기념사를 통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교 정상화 50년인 올해를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가는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이 후세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일본과 한국은 반세기 전에 기본 조약을 맺어 새로운 관계를 열었다며 우후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50년을 더 내다보며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 강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냉전 시대로 회귀하거나 러시아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생각이 없다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적이 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미국은 동맹국들과 국제 질서에 기초한 규범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미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우르슬라 폰 데르 레이엔 독일 국방장관과 만나 유럽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무엔스테르에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국방장관들과 회담을 갖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서 유럽연합 사절들은 지난주 이 같은 조치를 미리 승인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럽연합은 내년 1월 31일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와 국방, 금융 분야를 겨냥한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4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난민을 이송하는 인신매매업자들을 겨냥한 해상작전에 착수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최고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번 임무는 인신매매 조직망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국제해양순찰 활동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최고대표는 인신매매업자들이 올해만 2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위험한 항로로 난민들을 더 이상 내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만여 명에 달한 난민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대부분 전쟁과 가난, 정치적 박해를 피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영토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9개 나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늘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그리스에 대한 175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놓고 진행된 국제채권단 협상이 무산된 뒤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 채권단이 요구한 새로운 긴축 조치가 그리스 경제를 심각히 손상시킬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가운데 유로존은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IMF와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국제채권단 대표들과 만납니다. 파키스탄에서 최근 며칠째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무더위로 1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는 지난 20일 수온주가 역대 최고인 섭씨 45도까지 올랐습니다. 의사들은 사망 원인이 대부분 열사병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가벼운 면소재 옷을 입고 햇볕에 노출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100m 달리기에서 11초대 벽을 돌파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캔디스 힐이라는 이름의 16살 소년인데요. 어제였죠. 21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브룩스 PR 인비테이셔널 여자 주니어 대회 100m에서 10초 98로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미국 언론은 힐 양이 16살 소녀 중 누구도 넘어서지 못한 11초를 넘어섰다고 전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힐 양은 18살 이전에 100m를 10초대에 뛴 선수로 기록됐고 또 미국 주니어 신기록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초 98은 국제육상경기연맹이 공인한 여자 성인 100m 기록 중 10위에 해당하고요. 만약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다면 7위를 차지했을 실력이라고 하네요. 여자 100m 세계 기록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달성한 10초 4구인데요. 조이너도 21살 때 이 12초대 벽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16살에 엄청난 기록을 세운 힐 양은 자신이 세운 기록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미국 육상계는 천재 달리기 선수 힐의 등장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과연 캔디스 힐 양이 어떤 기량을 선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은 오늘 아침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떨지 살펴보죠.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고 함경 남북도에서는 낮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자, 평양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엔 구름 조금 끼고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오전엔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구름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캔디스 힐 양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각자의 재능을 살리며 최선을 다해 꿈을 이뤄가는 소녀들에게 이 곡을 들려주고 싶네요.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Isn't she lovely?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교회가 어제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기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 또 8,500년 된 유골 케네윙맨이 북미 원주민과 아주 가깝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흑인 교회 총격 사건 소식부터 보죠. 지난 수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담임 목사와 교인 등 9명이 숨졌는데요. 어제 다시 문을 열었네요.
네,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메뉴엘 아프리카 감리교회가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 첫 주일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날 찰스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수백 명이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멀리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총격 사건으로 숨진 9명 가운데 주 상원의원이자 교회 담임 목사님 클레메타 핑크니 목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자, 그럼 어제 예배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네, 임시로 노벨 고프 목사가 이끌었는데요. 고프 목사는 지옥이나 지상의 어떤 악인이나 악마도 신의 교회의 문을 닫게 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프 목사는 또 우리를 겨냥한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교회 신자들은 끔찍한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복수하고 싶다는 유혹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총격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성토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치유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금요일에 열린 이번 사건의 용의자 딜런 로프의 보석 심리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 심리는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용의자 로프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같은 유족들의 태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감동을 표시했는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찰스턴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이번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와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뉴욕에는 그 아프리카 감리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아침 기도회가 열린 뒤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의 바탕을 둔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 내에 만연한 총기 문제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와 애틀란타 등에서도 추모 집회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1살 난 백인 청년 딜런 로프가 수요 기도회가 열리는 이 찰스턴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 담임 목사와 신도 등 9명이 숨진 건데요.
네.
자, 당국은 사건 직후부터 이번 사건을 흑인에 대한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용의자 로프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단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프가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 백인 우월주의 웹사이트도 발견됐는데요. 지금은 폐쇄된 사이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이트에 올려졌던 사진들을 보면 로프가 미국 성조기를 태우는 사진, 또 남북전쟁 당시에 그 남부연합기와 권총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또 로프가 쓴 것으로 보이는 성명서도 발견됐는데요. 인종분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흑인들을 증오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로프는 현재 9건의 살인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있습니다.
네, 앞서 뉴욕시장이 미국 내 총기 문제를 언급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참극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지난 토요일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총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교회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남부연합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부연합기라면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이 사용했던 깃발인데요. 붉은 바탕에 짙은 청색으로 X자 줄무늬가 있고요. 그 안에 흰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남부연합은 노예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 연방의 탈퇴한 주들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남부연합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데요. 노예 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남부연합기가 이번 총격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찰스턴시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인데요. 이 찰스턴에 있는 주청사 잔디밭에 이 남부연합기가 개양돼 있는 겁니다. 네. 이 원래는 주청사 꼭대기에 미국 국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기와 함께 이 남부연합기가 휘날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0여 년 전에 민권운동가들이 성공적으로 로비를 벌여서 이 주청사 꼭대기에 휘날리던 남부연합기는 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주청사 부지에 잔디밭에 이 남부연합기가 개양돼 있는 건데요. 더구나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미국 국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반기로 내려져 있는데 남부연합기는 그대로 개양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불쾌하고 있습니다.
네, 주지사가 명령해서 내리게 할 수는 없나요?
뭐 그게 주지사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주의회 차원에서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그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에 속했었고요. 또 남부연합 당시의 역사도 소중한 유산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부연합기가 문제가 되면서 이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2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20일 그 주청사 부지에 있는 남부연합기를 내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좋은 지적이라면서 이 글에 동의한다는 글을 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 플로리다 주의 경우 남부연합기를 박물관으로 옮겼다면서 남부연합기를 내리는 걸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 대부분은 유족들의 입장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 남부연합기 문제는 주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라면서 이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남부연합기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바로 텍사스주와 남부연합 참전 군인들의 아들들이란 단체가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5대4로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자동차 번호판을 금지한 이 텍사스주의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돈을 좀 더 주면 자신이 원하는 문구나 도안을 넣은 차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가 있지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자동차 번호판을 주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건데요. 이 텍사스 주가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금지한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제 역사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남부연합기를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에 이 텍사스주의 남부연합 참전 군인들의 아들들이란 조직이 차량 등록국에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 정부가 이 번호판을 내주는 걸 거부했고요. 그러자 남부연합 참전 군인들의 아들들 측이 주 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이 사안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에 하급 법원을 거쳤을 텐데요.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1심에서는 주 정부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연방 항소법원이 남부연합 참전 군인들의 아들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텍사스 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방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2심 판결을 뒤집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차 번호판에 담긴 문구나 문안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주체가 이 번호판을 내준 주 정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바로 그 차 번호판에 담긴 문안이나 문구를 누가 스피크하느냐, 누가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호판에 담긴 문구나 도안을 봤을 때 저게 누가 말하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주체가 번호판을 내준 주정부냐 아니면 번호판을 가진 차 주인이냐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체가 텍사스주면 여기에는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정부가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번호판을 내주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는 주체가 차 주인이면 수정헌법 1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텍사스주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번호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 그 연방 대법원이 이 주체가 주정부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최근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북미 원주민의 기원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논문이 실렸는데요. 자, 이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나온 8,500년 된 사람의 유골의 그 유전자를 분석해본 결과 유전자가 현 북미 원주인의 유전자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 유골이 지난 1996년 미국 워싱턴주 케네위 근처에 있는 강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이 유골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케네윙맨으로 이름 붙여진 이 8,500년 된 유골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 원주민 단체와 과학자들이 소송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 케네윙맨이 처음 발굴되자 그 원주민 단체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유골이라면서 제대로 장례의식을 치르고 땅에 묻을 수 있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케네윙맨이 북미 원주민과 그 직접 관련이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골을 그대로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복원한 케네윙맨 얼굴을 보면 북미 원주민하고 비슷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마치 서양 사람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케네윙맨이 유럽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북부에 살던 소수 종족인 아이누족이라던가 이 폴리네시아계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유골 가운데 손 부분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유전자를 뽑아냈는데요. 연구진은 유골에서 나온 유전자와 몇몇 북미 원주민의 유전자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케네윙맨이 다른 종족보다 북미 원주민, 특히 콜빌 원주민과 아주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골 겉모습을 조사한 체질 인류학자들과 유골 유전자를 분석한 덴마크 과학자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시의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다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민간인의 총기 소유에 관한 건데요. 그 역사가 꽤나 깊고 또 미국인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 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얘기가 바로 총기 규제의 논란이죠.
그러게요.
예, 어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니 어떻게 민간인이 총을 갖도록 허용을 해서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선조들은 신대륙인 이 미국의 첫 발을 내딛고 이 서부를 개척해 가는 동안에 많은 원주민 인디언들과 무법자들 또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 식민지 정부군의 영향력도 미비했고요. 치안도 제대로 안 돼 있었으니까 민간인들도 자체적으로 무장이 필요했던 거죠.
네,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벌였을 때도 이 총을 가진 민간인들의 활약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독립전쟁이 시작됐을 때 시민들로 급히 조직된 민병대가 이 독립군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건국 초기에 이 첫 연방의회가 열리고 미국 의원들이 제일 먼저 한 일도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총기 소지 권리는 수정헌법의 제2조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처럼 민간인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예,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이 유럽 나라들, 또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같은 미주 대륙 국가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민간인들도 등록만 하면 총기를 구입해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일부 나라도 이 총기 소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물론 이 나라마다 등록 방법이나 구입할 수 있는 총기 종류 등은 다 다릅니다.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을까요?
예,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요. 예, 등록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미국의 민간인이 소유한 총기는 약 3억 정에서 3억 1천만 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산술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인 한 명당 총기 한 정은 갖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네요.
이 총기 소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총기를 소지한 비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남부주들은 38%, 서부가 27%, 동부지역은 21%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물론 총기 소지를 등록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는 1970년대보다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피해나 사고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하루에 30명 이상, 연간 3만 명 이상 미국에서 이 총기로 인해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 이들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18살에서 35살 사이고요. 3분의 1이 20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15살에서 24살 사이 총기 사망자의 경우는 자살자들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래 대규모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 14번이나 연설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11번이 미국 내 총기 사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총기 사건도 빈번하고 총기로 인한 이 피해도 이렇게 많은데 정부로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민들에게는 이 건국 초창기부터 심어져 내려온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킨다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총기 소지 자체를 못하게 하기보다는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네.
예,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또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68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총기 규제법이 발효됐습니다.
네.
예, 이때는 이 총기 구입 연령을 제한하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존 헝클리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전 법보다 좀 더 강력한 내용의 총기 규제법이 마련됐는데요. 그게 바로 일명 브래디법입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제임스 브래디의 이름을 딴 거죠.
맞습니다. 이 브래디 대변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요. 헝클리가 쏜 총에 머리를 맞고 결국은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네.
예, 이 브래디법은 총기 구입을 하고 나서 5일간의 신원 조회 기간을 의무하고 있고요. 또 총기 구입자의 전과 기록이나 정신병력 같은 것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큰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흑인교회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소지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말에 이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네.
예, 당시에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면서 현재까지 논의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에 이 로이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인의 48%가 이 총기 규제를 지지하고 있고요. 41%는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죠?
그렇네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60% 이상의 규제를 찬성하고 있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같은 비율로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의 입장은 뭡니까?
예, 이들은 총기 소지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총기 소지 반대론자들에게는 이해되기 힘들겠지만 이런 사고나 사건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총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면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서 함부로 총을 쏠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전미총기협회입니다. 이 단체는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미국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뭐 꼭 이런 이유 말고도 사격이나 사냥 등을 취미로 갖고 있는 미국인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아직도 시골 지역은 집들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경찰의 영향력이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런 지역은 구조적으로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할 자구책으로 이 총기를 소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결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인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표적인 총기 소지 규제론자입니다. 이 강력한 신원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의 제프시 후보는 이 보수적인 총기 소지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종종 1위에 오르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벤 카슨 후보 흑인인데요. 지난 2013년에 이 총기 소지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이 총기 소지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예, 대표적인 보수파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랜드폴 후보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또 병들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기 소지 규제가 답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전미 총기협회 후원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릭 센트럼,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후보의 대부분이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34분 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 만나보죠. Brothers 4가 부릅니다. Green Fields.
Once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Once there were blue skies with white clouds high above. Once they were part of an everlasting love. We were the lovers who strolled through green fields.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one from th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Gone with the cold wind that swept into my heart. Gone with the lovers who let their dreams depart.
Where are the green fields that we used to roam? I'll never know what made you run away. How can I keep searching when dark clouds hide the day? I only know there's nothing here for me. Nothing in this wide world left for me to see. But I'll keep on waiting till you return. I'll keep on waiting until the day you learn. You can't be happy while your heart's on the roam. You can't be happy until you bring it home. Home to the green fields and me. Once again.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용어가 아니라 이름이 O로 시작하는 인물 알아봤죠?
네, 현재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알아봤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961년에 하와이주에서 태어났고요.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관심을 두게 됐고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는데요. 법대를 나온 뒤에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주의회 상원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서 2008년에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업적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오바마 케어와 불법 체류자 5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두 개가 모두 그 소송에 휘말려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권한도 알아봤잖아요.
네,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의회에 대한 권한으로 법안 거부권이 있고요. 사법부에 대한 권한으로는 연방판사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P로 시작하는 용어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볼까요?
P is for political parties.
네, political parties, 정당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입니다. 중간에 당이 바뀌긴 했지만 건국 초기부터 양당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 시간에는 미국 정당 제도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또 한 차례 격돌합니다.
I'm getting ready to do something too. I'm running for president.
4% growth and the 19 million new jobs that comes with it.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포함해서 이미 15명이 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앞으로 서너 명 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내년 초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오랜 예비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요.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어서 각 당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11월의 본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공화 이 두 당의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고르게 되는데요. 가끔 후보자 명단에 무소속이나 제3당의 후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 캔디스 넬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후보 지명 절차와 일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제3당의 후보가 선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라면 미국이 단일 선거구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당선자가 나오는 복수 선거구 제도가 아닙니다. 복수 선거구 제도 아래서는 약 15%의 지지율만 얻어도 제3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초기부터 양당제로 내려온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양당제는 1800년대 중반 남북전쟁이 벌어지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화당 정치행동위원회 의장을 지낸 프랭크 도나텔리 씨의 설명입니다.
역사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지합니다. 세금을 적게 걷고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 또 가능한 여러 문제들을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국가 방위를 선호하고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연결해서 말이죠.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과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간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맥도날드 선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Ideologically, the Democratic
Party is liberal. 이념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은 진보적이고 또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좀 더 큰 정부를 선호하죠. 사회를 규제하고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 하층민에게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같은 정책을 상징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약 80년 전 대공황 당시에 미국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정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큰 정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좋은 예가 뉴딜 정책입니다. A host of unemployed citizens face the grim problem of existence. 미국의 경제 불황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사회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멜라니 루셀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Democrats have always worked
and tried to help people. 민주당은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게 도우려고 애써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집을 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또 노인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돕는다는 겁니다. America's economic success
is freedom success. 그런가 하면 1980년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운 정강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부가 좀 더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아메리칸 대학교 캔디스 넬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In a social sense, sometimes
that's a little different. 문화적, 사회적 문제에서 최소한 공화당의 일부 세력은 정부가 좀 더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큰 정부, 공화당은 작은 정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단지 큰 그림을 볼 때 민주당은 정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그 반대란 거죠.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의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른데요. 다시 멜라니 루셋입니다.
민주당을 구성하는 중심 그룹은 젊은이들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중남미계 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모두를 포함하는 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백인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나 인공유산 반대운동가처럼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사실 공화당은 오랫동안 미국 상류층의 지지를 받아왔는데요. 션 스파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1990년대에 공화당이 새로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몇 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늘기 시작하고 반면에 동북부에서는 공화당 지지가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멕시코주라든가 콜로라도, 네바다주 등에서 지지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경우 원래는 공화당을 지지했는데요. 노예 문제 때문에 민주당 지지로 바뀌기도 했다고 정치학자 캔디스 넬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 역사 때문에 대부분의 남부 주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죠. 쟁점이나 철학, 이념적 면에서는 공화당에 가까운데도 말이죠. 남부전쟁 당시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노예 해방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민권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최소한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산업이 발달한 동북부 도시와 서부 해안주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공화당, 또 다른 3분의 1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어느 한 당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 부동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미국 정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징이 다 동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상징은 코끼리고 민주당의 상징은 당나귀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나귀가 민주당의 상징이 된 건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덕분인데요. 1828년 대통령 선거 때 반대 세력이 앤드류 잭슨을 잭 S라고 불렀는데요. 잭 S는 멍청한 사람 또는 당나귀란 이중의 뜻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리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지만 앤드류 잭슨이 유쾌하게 받아들였고요. 선거 홍보용 포스터에 이 잭 S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을 상징하는 당나귀 그림은 언제 나왔나요?
네, 그건 한참 뒤에 가서 일인데요. 1880년에 토마스 네스트란 만화가가 남북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당나귀를 그린 겁니다. 그때 남북전쟁을 반대한 세력이 민주당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나귀가 민주당의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이 코끼리를 택한 이유는요?
네, 역시 만화가 토마스 네스트의 그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1874년에 네스트가 사자의 가죽을 쓴 당나귀를 보고 동물들이 달아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 코끼리가 있는데 등에 Republican Vote, 공화당의 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코끼리 하면 공화당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steal one's heart. To steal one's heart. So what does it mean to steal someone's heart?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How did I steal my wife's heart? Well,
I think it's because we built trust in our relationship, and I always made sure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본문에서 알레스가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Mike, 네 아내를 사귈 때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았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How did I steal my wife's heart? 우리 집사람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느냐고? Well, I think it's because we built trust in our relationship, and I always made sure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서로의 관계 안에 믿음을 키웠고 내가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지 라고 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steal one's heart. Steal one's heart.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How did I steal my wife's heart? Well, I think it's because we built trust in our relationship, and I always made sure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오늘의 표현은 steal, S-T-E-A-L, steal one's heart, H-E-A-R-T, heart, steal one's heart, steal one's heart입니다. When you steal one's heart, it means that you win one's affection or love.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causing someone to fall in love with you. Steal one's heart는
문자 그대로 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 또는 사랑을 받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마이크에게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냐고 물어봤죠.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steal one's heart. Steal one's heart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think you will ever steal her heart that way.
라고 하면 그렇게서는 그 여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From the start, Kenneth stole my heart.
라고 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케네스는 내 마음을 뺏어갔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o tell me, Mike. How did you steal your wife's heart when you were dating her?
How did I steal my wife's heart? Well, I think it's because we built trust in our relationship, and I always made sure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When you steal someone's heart, it means that you win his or her affection or love. Steal one's heart. Steal one's heart. To steal someone's heart. Steal one's hear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지요. 조지 마이클이 부릅니다. Kissing a Fool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are far when I could have been your star. You listen to people. Strange that you were strong enough to even make a start. But you'll never find peace of mind till you listen to your heart. People, you can never change the w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33년 6월 22일 오늘.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공식 교리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본 결과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갈릴레이는 이어 1632년 프톨레마이오스, 코프레니쿠스 두 개의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지동설을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갈릴레이는 이단 혐의를 받고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철회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못 이겨 천동설이 옳다는 거짓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가택 연금형을 받은 갈릴레이는 연구 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642년 생을 마감합니다. 1969년 6월 22일 오늘.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가수 주디 갈랜드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주디 갈랜드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아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디 갈랜드는 가수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갈랜드는 카네기 홀에서 주디라는 앨범으로 그래미상도 수상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부른 대표적인 노래 Somewhere Over the Rainbow, 즉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또한 가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주디 갈랜드.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갈랜드는 19살 때 한 음악가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4번이나 이혼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경쇠약과 알코올 중독증 등에 시달리고 낙태와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행한 삶을 살던 주디 갈랜드는 결국 1969년 오늘 4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